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고난 주간을 이제 맞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고난 주일로 맞이하는 이 주일 주님 함께해 주셔서 오늘서부터 시작이 되는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되새겨보며 주님을 쫓을 수 있는 주의 참다운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난 주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월요일서부터는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들어갑니다. 특별히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할 때마다 저는 이 생각하는 인물이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라는 인물입니다. 이 베드로를 생각하면은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쫓았던 수제자라고 하는 주님에 대한 열정과 이런 아주 열정 또한 주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 이런 것이 누구 못지않았던 그런 수제자라고 불렸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주님을 부인합니다. 한 번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세 번까지 주님을 부인하는 이런 엄청난 실수, 죄, 이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른다고 했던 베드로의 부인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베드로의 부인에서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될까요? 나와 관계없는 일인가? 나는 주님을 부인한 적이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이 베드로의 부인, 이 영적인 실패, 이 영적인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도 있지 않는가 생각하면서 이 베드로가 주는 교훈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과연 왜, 언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게 됐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가 그 주님을 부인했던 그 상태에서 다시 회복하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짚어보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베드로가 주는 영적 의미를 우리가 고찰해 볼 때 베드로가 언제 교만했나, 왜 교만했나,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의 부인은 영적으로 교만할 때 비롯되었다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교만했을 때, 자만했을 때 교만했습니다. 그때 실패했습니다. 교만할 때, 자만할 때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그런 어떤 자만심, 교만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교만하다, 자만하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흔히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도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립니다. 도덕적으로 내가 뭐 다른 사람보다 좀 낫다, 뭐 이 정도 차원에서 교만을 생각한다면 그 정도 차원에서의 도덕적 교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측면에서 교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차원에서의 교만을 이해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만이 무엇인가, 자만이 무엇인가, 그걸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자만심을 갖는다는 것은 자신을 신뢰하는 거예요. 자신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누가복음 22장에는 이런 말씀이, 22장에는 예수님이 특별히 이제 얼마 있으면 잡히시기 전날에 이런 말씀을 베드로한테 합니다. 베드로한테 누가복음 22장 3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31절부터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어떻게 보면 경고를 하는 거죠. 믿음이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였으니 떨어지고 난 다음에 돌이킨 후에 결국 내 형제를 다시 굳게 하라, 이런 굳게 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반응하냐면 누가복음 22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베드로의 호언 장담. 한마디로 이건 뭐냐면 저를 어떻게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저는 주님이 죽는 자리까지도 가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까지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호언장담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자기는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34절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죽는 데까지도 갈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니까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네가 부인할 것이다.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하지 말라. 그렇게 너는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내가 심지어는 죽는 데까지 가겠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거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태도, 자세가 어땠습니까? 여전히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자의 자세였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믿고 있었어요. 여러분 자기를 믿는 거 나는 그래도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 나는 분명히 주님을 내가 버리지 않을 거야.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나를 믿는 자의 자세. 여러분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믿으며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트러스트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트러스트하고 자기의 생각과 말과 신념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교만을 생각해 볼 때 교만의 바운드리, 교만의 경계선은 내가 생각하는 이상의 삶이 교만한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교만한 삶을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호언장담하며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경종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신뢰하며 자기가 이렇게 하겠다고 여러분 결심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네가 믿음이 떨어진 다음에 돌이킨 후에 다시 다른 사람들을 믿음을 굳게 하라는 게 말씀에 입각해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도 무시하면서 자기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기를 믿고 자기를 신뢰하는 삶, 이게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의 교만한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그의 교만한 말씀은 혈기를 내는 데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7절서부터 50절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이제 그 마지막 잡히시던 날 이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찾아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편에 귀를 떨어뜨립니다. 혈기를 부려요. 요한복음에서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대제사장의 종을 친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의협심, 혈기가 등등한 사람이었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의 생각을 신뢰하는 사람, 자기의 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고 내 뜻을 인정하기 때문에 자기 혈기를 부립니다. 안 되면은 내 뜻이 이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막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혈기를 부려서 칼로 그 말고의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교만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교만이 뭐예요?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복하는 거, 순종하는 게 이게 겸손입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사실 이게 교만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그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결국 이렇게 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려고 이제 다른 이제 공감 이제 사복음서에서 나옵니다. 결국 그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무리들을 칼로 쳐가지고 그 사람들을 결국 예수님 잡지 못하게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요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이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에 반대되는 게 그게 자만이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가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예수님을 보호하겠다,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것이 교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교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교만은 예수님의 본을 쫓지 않는 삶이 바로 교만한 삶이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거부할 때 우리는 교만한 삶을 자기를 믿고 자기를 자만하는 이 자만심에 빠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우리가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겟세마네 기도, 여러분들 작년 제가 고난주일에 드렸던 말씀이 겟세마네 기도였습니다. 근데 약간 포인트를 다시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겟세마네 기도는 막 예수님이 열심히 기도했다 정도가 아닙니다. 겟세마네 기도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어요. 단순히 기도의 본을 보이신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은 자신은 성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성자 하나님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기도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성자 하나님이 무슨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자신인데 무슨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어질 정도까지 예수님은 기도의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본의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을 보여주는 건 왜 그렇게 하냐면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성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인성의 삶, 우리가 육체를 입은 우리 인성의 삶 아닙니까? 우리는 100% 인성 아닙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100% 인성이요 100% 동안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인성만 가지고 있는 인간들에게 어떻게 주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이라는 그 모델을, 샘플을, 본보기를 보여준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전체적인 삶이에요. 단순히 겟세마네 기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준 삶입니다. 철저히 기도하지 않을 할 필요도 없는 부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철저히 자기의 뜻을 복종하고 죽기까지 복종하며 따라갔던 삶이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쫓았던 그의 삶이요 본보기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쫓는 그 본보기의 삶을 살아갈 때만이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본을 보여주신 그 본의 삶을 우리가 거부할 때는 예수님이 쫓아가셨던 그 십자가의 삶, 자기 부인,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며 순종하며 살았던 그 삶을 우리도 쫓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들도 엄청난 영적인 실패요, 영적인 베드로의 그런 범했던 그러한 죄악,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에까지 우리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그런 측면에서 베드로의 이 부인이 그런 영적인 실패가 그만의 실패요, 그만이 하나님을 부인한 사건이 아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실패를 우리들도 또한 교훈을 받아서 정말 우리들이 철저히 우리 자신을 부인하면서 주님을 쫓을 때만이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오히려 주님을 인정하는, 주님의 뜻을 쫓아 사는 주의 제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이 베드로가 보여줬던, 아니 예수님이 보여줬던 이 기도의 샘플, 이 이그잠플, 이 본보기의 삶은 여러분 단순히 기도의 삶 이상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이 모습 지금은 쫓지 못합니다. 쿨쿨 잠만 잤던 그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에서 보면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정말 성령에 의해서 완전히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쫓는, 예수님의 본을 쫓는 자가 본을 쫓는 자로서 완전히 변화되는 베드로의 삶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어떤 영적인 그런 모습들, 그 모습들이 교만한 모습인가? 우리들 자신을 신뢰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면서 혈기를 부리고 내 뜻을 관철하겠다고 혈기를 부리는 모습? 아니면 주님의 본을 쫓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쫓겠다고 하면서 철저히 그분의 그런 어떤 샘플 본보기를 쫓겠다는 그런 자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자세가 없을 때 우리는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역으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진정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한 삶을 사는 자는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말로만 호언장담하지 않습니다. 혈기를 부리지 않습니다. 철저히 자기의 성격을 포기합니다. 혈기를 포기합니다. 인내합니다. 참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했던 것처럼 참습니다. 인내 삶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본을 쫓아서 주님의 길을, 십자가 길을 따라갑니다. 본의 길을 따라갑니다. 기도합니다. 겟세마네 동산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른 제자의 삶이요, 주님을 인정하는 자의 삶입니다. 보십시오,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죽는 그 죽음의 순간까지, 죽는 데까지도 내가 따라가겠다고 했던 자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기도의 자리에도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잠만 자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리에 주님과 함께 동참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내가 쫓아가는 간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의 자리, 그 자리에 내가 따라간다고 하면서 내가 주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런 참된 겸손한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베드로가 언제, 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부분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대속의 죽으심, 예수님의 고난의 고난과 대속의 의미를 모를 때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나름대로 주님을 아는 것 같았어요. 주님을 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다른 제자들과 달리 베드로의 고백 중에서, 아주 신앙 고백 중에서 으뜸되는 신앙 고백을 베드로 그 제자 중에서 한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라고 말할 때 다른 사람 뭐 엘리야요 뭐 누구요 그렇게 하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는 이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은 베드로만 해야 될 신앙 고백이 아니라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는 모든 사람이 해야 할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인성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거는 이 아들이라는 것은 인간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신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속한 자다. The one who belongs to God.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누구에게 속했느냐? 신성을 말하고 있어요. Divine nature. 신성. 인성. Human nature. 인성과 신성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요. 인간, 100% 완벽한 인간이라는 것이고 또한 100%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그냥 임의적으로, 인위적으로 자기가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 보냄을 받은 자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이 신앙 고백 우리가 다 해야 됩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자기가 이제 십자가에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3일에 내가 부활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사단을 물러가라, 그때 그 말이 나온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나라고 말한 것도 사실 분명히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이건 혈육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자기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했지만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아직도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인식하는 이 인식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정말 구속주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구속주 대속주를 생각하지 못하고 뭘 생각하냐면 인간적인 측면의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유대인의 관점에서 본 메시아로 예수님을 봤다는 거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리더 정치적인 지도자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건져낼 정치적인 지도자로 봤지 대속의 주님이요 만왕의 왕이요 구속의 주요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실 분으로 믿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대다수의 메시아를 바라봤던 그 시대의 유대인들의 관점이었고 또 베드로도 여전히 그 인간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을 믿고 쫓는다고 했지만 그런 면이 아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겠다고 하니까 죽었다 살아나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왜 죽으셔? 왜 고난을 받으셔야 돼? 그 왜 3일에 부활해? 이런 스토리를 자체가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던지고 주님을 쫓는다는 쫓았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들 마음속에서는 인간적인 측면에 어떤 임금 유대인의 임금으로서 예수님을 인식하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거예요. 주님 나라에 도래한다면 한자리 나도 잡겠지. 여전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쫓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관점, 구속의 주,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속해 주실, 속죄해 주실 그런 구속의 주로 보지 못하니까 결국 굉장히 인간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그 관점 예수님을 누구시다는 걸 확연하게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자기도 마음속에 약간 두려움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걸 모르게 되니까 결국 그가 선택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 모르니까 우리를 위해 구속해 주시기 위해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구속의 주님이라는 걸 모르니까 이거 굉장히 인간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하고 예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쉽게 여러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떤 일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한 비자라고 그랬어요. 한 여정이죠. 한 비자, 한 여정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그러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나이다. 영어 성경에 a servant girl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소녀예요. 소녀, 하인. 근데 그때 이 소녀, 하인이 예수님한테 뭐 질문한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아이가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대번에 부인합니다.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대번에 주님을 부인해버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어떻게 보면은 사소한 이 어린 아이한테 어린 여종한테 이렇게 내가 주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소한 일 같은 일에 그는 벌써 영적으로 실패를 합니다. 그러한 사소한 일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몰라요. 예수님이 죄 때문에 이 땅에 와서 대사장에게 잡히고 순환받고 고난받고 죽으셔야 되는 것이 당연한 예수님이 가셔야 할 십자가의 길이라는 걸 모르고 인간적으로만 바라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이제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든 상황이 그로서는 이 어셉트 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소한 일에서도 이제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부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 주님을 우리가 부인하고 언제 주님을 외면할 수가 있는지 아십니까? 구속의 주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를 때 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 모를 때 우리는 주님과 무관한 삶을 삽니다. 주님을 심지어는 우리의 삶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부인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게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습니다. 지금 제가 나이가 지금 한 50대 중반이 돼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제가 전도사 생활까지 하면서 제가 교회에서 종종 만났던 분들을 보면은 가장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워하고 예수님을 믿는데 힘들어하는 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 구속의 의미를 이것을 믿는 것을 힘들어하세요.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하냐고 물어보면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 구속적 죽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겉으로는 다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속에 들여다보고 질문해보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어지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 것이 예수님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이런 어떤 대상을 제가 살펴보면서 이제 성도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이건 뭐 교육 수준하고도 관계없어요. 이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박사들도 아주 인류대학 출신의 박사들도 이걸 못 믿어요, 이걸. 왜냐면 이게 과학적으로 이게 증명되는 일이 아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과학적으로 이건 이해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박사들뿐만 아니라 공부 하나도 못하신 분, 아무런 교육을 받지 못하신 분, 학교 근처도 가지 못하신 분, 이런 분들도 못 믿으세요. 나이도 관계없어요. 20대 학생부터 시작해서 나이 든 정말 연령대 이르기까지 연령과 관계없이 교육 수준과 관계없이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결국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이걸 못 믿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부활 못지않게 중요한 교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입니다. 2000년 전에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예수라고 하는 젊은이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게 과연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직 이것이 믿어지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되는 것이고 이것이 믿어지는 것은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성령님이 감화 감동해서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대속적 죽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대속적 죽음을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대속적 죽임을 알고 쫓을 때만이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그런 미스테이크, 그런 죄, 그런 실패를, 그런 실수를 우리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부인한 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이건 주님을 부인한 거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 같은 똑같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건 그의 가르침과 예수님 자체를 내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나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뭐가 있었습니까? 한 사람은 회개하고 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차이죠. 그래서 그 회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회개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0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느냐 방금 말할 때 닭이 곧 울더라. 예수님이 경종에 경고의 메시지를 했습니다. 닭이 곧울때 내가 나를 세번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벌써 그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했을 거예요. 그래서 61절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통곡했다는 말은 회개했다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언제 통곡했습니까? 언제 회개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서 다시 그 말씀에 반응할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살 때, 여러분 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회개할 수가 있고, 언제 우리의 믿음이 실패했던, 불순종했던, 주님 앞에서 죄악된 삶을 살았던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다시 회복되고 다시 원위치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나갈 때 우리의 실패했던 삶, 주님 앞에 죄악을 저질렀던 삶을 돌이키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회복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때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을 쫓아 나가는 주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돌이켜 쳐다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했길래 그를 다시 돌이켜 보고 보았겠습니까? 돌이켜 봤을 때 그래 내가 너한테 뭐라고 말했지?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베드로가 기억하고 붙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기억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된 삶을 돌이킬 수 있고 원위치 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온전한 회복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요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서 진정 주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